2016년도에 개봉했던 벌써 10년 전인데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이 인천 상륙작전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에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싸웠던 가슴 아픈 전쟁인 이 한국 전쟁 가운데 북한의 강력한 남침을 막고 또 전쟁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자 시도했던 그 전투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선봉에 맥아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전이었는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반복해서 확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영화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때의 작전이 어떻게 성공률이 5천분의 1로 추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이 확률 자체가 보여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이 작전을 펼쳐서 그때 그 어려운 전쟁의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요건이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5천분의 1이라는 이 희박한 가능성의 확률을 이야기하면서 이 맥아더 장군이 이 작전을 펼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좀 더 확률이 높은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작전을 써야 성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아더 장군은 그러한 어떤 희박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감행했고 결과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위대한 것이 그만큼 희박한 확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이 낮은데 성공하면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확률이 낮은 쪽에 움직이고 또 낮은 확률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권이죠. 여러분, 로또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로또를 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압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뭐 인천 상륙작전 5천분의 1과는 비교가 안 되죠. 814만 분의 1, 이렇게 희박한 확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18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또는 814만 분의 1이니까 정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1등에 당첨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날 로또 한 장 사놓고 일주일 동안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또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률이 낮은데 시도한다? 물론 그것을 성공하면 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확률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확률이 낮다고 해서 또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4강 첫 경기가 있었는데요. 항상 월드컵만 하면 한국은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항상 자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경기하고 나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경기하나 그것을 보고 가능성을 점치는 그러한 경우의 수, 곧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역시나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해서 예선 3경기 끝나고 나서 어김없이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2강 진출 확률이 첫날 87.6%라는 기사가 났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저는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70.96%로 떨어졌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니까 53.24%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7.84%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통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냐면 예선 탈락했습니다. 확률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확률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확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는 이 숫자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을 남겨두십니다. 처음 모인 숫자의 10%도 안 되는 숫자만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이라는 숫자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숫자의 논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숫자가 높은 것이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상식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확률의 높음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확률이 낮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또한 확률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확률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100%의 승률을 자랑할 수 있는 분이시고 0.0001%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00%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100%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0.0001%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우리는 확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확률의 잣대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을 앞세워서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그 확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드온이 확률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기드온의 머릿속에도 이 확률이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의 군대가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긴 했는데 처음 모인 그 군대의 숫자보다 100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든 거예요. 기드온의 머릿속에 3만 2천이 승리할 확률이 100%라면 지금 300명으로는 이 승리할 확률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심 많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던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입고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지파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을 시작할 모든 준비가 다 마쳤음에도 양털을 가지고 시험했던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00% 확신에 찬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기드온의 상태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하롯샘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사기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100%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내려가라. 넘겨주었다라는 그 명령과 약속을 친히 기드온에게 주셨지만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 증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드온에게 그의 두려움을 솔직히 드러낼 기회까지 주십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두렵거든 불하라 하는 부하랑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세요. 이제는 기드온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그 부하를 데려가라라고 했죠. 객관적인 확신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증거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진영으로 내려가지 않고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소심하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한 걸음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눈치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진짜 가능할까? 이러한 어떤 의심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그 두려움과 확신 있게 서지 못하는 모습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더 두려워할 만한 일들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러했어요. 미디안 군대 근처 진영 가서 보니까 이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확신에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12절에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보이는 겁니까?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도 그러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확신 없는 그들이 그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불가능한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눈에 크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해결될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만 자꾸 더 크게 보여요. 기도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면 눈을 떴을 때 어때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르게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갈렙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르게 보고 다르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과 시선으로 바라봐야 능히 이기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갈렙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반복하여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꿈 이야기를 나누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드온을 잘 아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라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자, 미디안이 진영 근처로 내려갔는데 그 적의 진영 근처에서 두 병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이야기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꿈꾼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꿈을 직접 해석하면서 그 해몽까지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보리떡이 이스라엘이라고 본 겁니다. 가장 흔한 곡식으로 만든 이 보리떡이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미디안 병사는 더 구체적으로 이 보리떡이 기드온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 꿈을 해석하며 그렇게 해몽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 모든 전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 여러분, 이 기드온이 진영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을 기드온이 들었다라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옆에서 들을 때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는데 그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그 일을 경험하고서야 기드온이 다시금 확신을 갖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합니다. 이제서야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가 그 적들,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기드온의 어떤 용맹함도, 기드온의 능력도, 병사들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 손에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봐서는 도저히 확신이 설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은 답답함만 쌓여갈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나의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었나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사사기에 이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성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기드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확신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기드온은 비로소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능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확신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이 최종적인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주도적이셨고 적극적이셨습니다. 먼저 기드온을 찾아가셨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확인하시고 재차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여야 하셨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기 원하셨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확신을 얻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 미디안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셨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세는 어쩌면 기드온보다도 더 완강하게 자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려 다섯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하실 때에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끝까지 부정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그의 형 아론을 붙이시면서까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확신을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연약함 가운데 반복하여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영웅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찾으신 주의 자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고 확신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고 계신 것이에요. 기드온에게도 그러했고 모세에게도 그러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억하시죠? 다윗도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확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광야에서 고난이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에 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하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반복된 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 마음이 담대하여져서 이 은혜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마음이 무뎌지면 이 확신이 또 언제 있었냐는 듯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신에 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병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 환경에, 또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성도님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확신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기드온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무언가 내 삶의 최고의 결과를 허락하셨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토요일이 돼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실 겁니까? 오늘 기도원도 전쟁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투 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무엇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자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률을 가지고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내 삶의 90% 이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100% 확신하는 가운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100% 그 승리를 이미 넘겨주실 것입니다. 확률이 적어도 수적으로 열세에 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기드온의 전쟁은 아주 단순하고 쉽게 끝나버립니다. 어렵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주 통쾌하고도 가벼운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함을 주는 한 가지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